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아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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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작.
냠냠.
자, 한 주가 있었던 다양한 게임계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코너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디지털 시장이 너무 크고 있어서 패키지 게임을 이제 취급하는 매장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소식에서 진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패키지 게임이 빠르게 틈새 시장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콘솔 비디오 게임 릴리즈에서 숫자가, 2021년 보면요.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 디스크로 발매한 게 226개. 디지털로 발매한 게 2,182개가 발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그 다운로드본에 대한 그 판매량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판매 수량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요 통계를 보면 뭐 미국 통계들도 있고 한데 미국에서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통계만 봐도요. 피지컬 카피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디지털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뭐 엑스박스도 말할 것도 없고 스위치 역시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물리 디스크 시장은 좀 빠르게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콘솔에 물리 디스크가 빠져서 발매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 에디션이라고 낼 정도니까 이 콘솔을. 이거는. 글쎄요. 콘솔 판매하시는 그 타이틀 판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지금 데미지가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게 두 가지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인디 게임들이나 소규모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디스크로 내기가 좀 애매한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팔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물리 디스크를 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유통 과정에서 뭐 패키지도 말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 밖에 커버도 만들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손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특히나 안 팔렸을 경우에 재고 처리에 대한 부분도 좀 있다. 있어요.
그게 좀 심각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양쪽 다 문제인 게 국내는 기본적으로 반품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품을 받죠. 제작사에서 반품을 받다 보니까 그 재고를 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유통 비용은 또 들어갔는데 반품을 받아야 되니까 그 문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품을 안 받으니까 소매점에서 처리가 안 됐을 때 악성 재고가 되는 부분의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은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이 재고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무시를 못합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 돼요.
엄청 커요, 사실은.
네.
하여튼, 콘솔 타이틀 판매하시는 많은 그 사장님들, 힘내시고, 요거에 대한 뭔가 좀 변화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는 바꾸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죠. 점점 디지털은 커질 겁니다. 우리 음반 시장이 어떻게 변했나를 생각을 하면 음반 시장이 디지털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이제 사실 물리디스크가 판매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지금 물리디스크의 시장은 그 보통 가수들이 그 카드.
네.
이제
포토카드.
포토카드를 사면은 CD를 주는 거의 그런 네. 수준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좀 그런 식의 한정판류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아이돌들 보면 한정판들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물론 이제 BTS 경우죠. BTS 경우에는 뭐, 100만 장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그런 시장으로 이제 좀 더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일반판 시장보다는.
네. 이런 방식에서 괜찮은 방식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소매점별로 그 소매점 특전이 있는
그렇죠,
경우가
가능하죠.
네, 소품앞에서
소품앞
특전이라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특전 게이머즈
특전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가능해요. 게임스탑 특전 그렇죠.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시도를 한 적은 있었어요. 루리앱에서 그때 구매하면 루리앱 특전을 준다든지 정말 예외적으로 있긴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게임사 자체가 국내에 있지 않고 그 게임 본사하고 또 협의를 그쵸.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뭐 어떤 걸 제작한다고 했을 때, 그 특전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 일러스트가하고도, 일러스트레이터하고도 또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제작사 검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작할 때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우리나라의 퍼블리셔들도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됩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노우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아동도 마찬가지로 패키지보다는 DL로 많이 넘어와 있어요.
그렇죠.
DL 구입량이 훨씬 많은 편이긴 한데, 근데 왜냐면 우리는 딱히 패키지에 대한 그렇게 큰 그 애착이나 이런 게 크진 않거든요.
이거 짐덩어리거든 다.
그거 다 어떻게 다 쌓아두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패키지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리뷰했었던 양코대전쟁 같은 경우에 노미님 양코대전쟁은 당연히 DL로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DL로 사야죠.
왜냐하면 그 용량도 얼마 안 되고 특히 양코대전쟁은 패키지보다 DL이 훨씬 싸요.
맞아. 가격도 싸.
네. 한 반도 안 되거든요. 절반도 안 돼요.
지금 품절 전쟁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양코대전쟁이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아니 DL로 사지 왜 그걸 패키지로 사지 싶지만 패키지가 없어서 못 팔거든요. 나오는 대로 계속 품절되고 있는.
패심도.
그러니까 패심도 DL판이 훨씬 싸고 패키지는 비싼데 말 그대로 패키지를 구하기가 힘든. 물론 이제 재고가 남을까 봐 소량씩 찍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찾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 수요하고 공급을 좀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죠?
네, 해야 됩니다.
뿌리링!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엘든링 신규 클래스가 트위터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렌치라는 클래스고요. 하나는 프로핏이라는 클래스입니다. 네. 렌치는 말 그대로 그 가련한 자라는 뜻이고, 프로핏은 삼지자, 뭐 이런. 예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로핏이라고 그러는데
리신이야 리신 왜 안대를 끼고 있어
그런가 봐 일단 가련한 자의 컨셉은 태어난 날처럼 벌거벗은 불쌍한 자 가진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 몽둥이 뿐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불길한 예언으로 배척당한 예언자 치유기도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그 선지자 같은 경우는 목에 칼 차고 있는 게
거지네. 네, 약간 거지네라고 네. 나오네요.
죄인이죠 죄인.
네 프로핏은 약간 그 죄인 느낌이고 렌치 같은 경우는 그 거지 느낌. 네 우리 아제트는 렌치로 플레이하실 거죠?
아니요.
저 티팬티 같은데
못생겼잖아요.
이쁘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체형이 이상하잖아, 체형이, 저거.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꾸며도 체형이 이상해. 그리고 이쪽은, 아닌데, 생각해보면, 프롬 때, 예전 화방여우는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지?
아, 저거 티팬티 같아가지고.
아, 제 취향 아닙니다. 체형 자체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좋아하시니까, 티팬티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아제트는 렌치로 하겠구만이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나 아니요, 저런 거 제 취향 아닙니다.
그렇군요. 어떤 취향입니까?
아 제 취향은 아 잠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여의 궤적 기준으로 하면 그 3장에서 나오는 그 자매 있어요. 무희 자매. 그 네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언니, 동생 다 상관없는데, 언니 쪽이 조금 더, 한 표 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이 제 취향이죠.
괜찮지. 그렇습니다. 3장에 나오는 부위.
괜찮아요. 그렇군요. 이, 3장에서 그 춤추는 거 보면요. 그치. 아, 그래픽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3장 시작할 때부터 나오지. 2장도 시작할 때마다 또 춤추는 애가 하나 있지. 근데 걔는 남자야?
걔는 아니고. 그리고, 그치. 어쨌든, 그리고, 3장 그 중간에서도 춤 한번 추거든요? 그거 보면요, 아, 궤적 시리즈가 이렇게 그래픽이 좋았나 싶을 만큼 깜짝 놀랍니다.
춤추는 것만 봐도 달라졌어.
춤추는 게, 시작의 궤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옛날에는
최고.
그, 저기 우산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우산을 그쵸? 이렇게?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생동감이 있어졌어.
지금 하면 막 진짜 보면은, 어우씨, 모션 캡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최첨단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싶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발매 연기가 한번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개발자들의 크런치를 피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일단 포비든 웨스트가 출시하고 나서 굉장히 개발자들은 만족하고 있고 연기가 된 것에 대해서 크런치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근데 저기 이거 뉴스 제목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발매 연기는 게릴라를 크런치에서 게릴라가 뭡니까?
제작사.
개발사요.
아, 게릴라가 개발사입니까?
네.
그거 게릴라 킬존하고 만들었던 그게.
아, 난 게릴라로서 게릴라를 크런치에서 왜 그랬지? 막 이 생각 들어가지고. 이상해서.
야, 게릴라, 야, 게릴라들 데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게릴라를 크런치. 야, 발매 연기를 했는데 게릴라를 왜 크런치 위기에서 구했지? 아니, 생각해봐, 너희들도. 어?
아니, 난 제작사라서 당연히 알 줄 알았지.
나도 아니, 당연히 게릴라는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아니, 이거 게릴라라고 썼잖아. 제작사, 게릴라. 야, 이거 좀 차라리 개발자들을 크런치 위기에서 구했다고. 이렇게 하면 좀.
아니, 그러니까, 않아? 야, 너티독 이러면 다들 알잖아.
아니, 그런데 너티독은 게릴라처럼 이렇게 특정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명칭이 아니잖아. 게릴라는 명칭이 있잖아.
그러니까.
게릴라라는 그런... 명칭이 있잖아.
아, 그렇네.
아니,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 발명기를 했는데 왜 게릴라들을 크런치 위에서 구했지? 어? 그 게릴라들은 되게 중동 쪽에 있는 애들 아니야? 게릴라 애들은? 어?
게릴라 애들은 또 무슨 중동 쪽에 있는 애들이야?
무슨 IS들 데려다가 게임 만들라고 시키는 그런 걸로 생각했어?
어.
야.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네, 게릴라를 크런치에서 구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진짜 정말 저희가 그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사이버펑크 이펙트가 정말 대단한 게 사이버펑크 이후로 발매 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안 해요.
안 하지.
개발사들이 발매 연기한다라고 해도 헤일로 발매 연기한다 이랬을 때 1년 연기한다. 욕 안 합니다. 잘만 만들어주세요.
잘만 만들어오세요.
그렇지.
사펑 걸로 하지 말고 잘만 만들어주세요.
GTA든 뭐든 간에 나올 때, 발매 연기 하겠다. 지금 만약에 가도버가 발매 연기, 2년간 발매 연기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젤다, 야숨2가 발매 연기 한 1년 하겠습니다. 아, 네, 뭐, 그거 하셔야죠. 거의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평이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물론, 개발사 입장에서 그만큼 그게 결국은 발매 연기가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드는 거긴 한데, 근데, 그걸 감수하고 발매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셔야죠.
그리고, 크런치 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결국엔 개발자들 갈아 넣는 거거든, 그게.
그치.
뭐, 어느 정도의 크런치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게 뭐, 사실은, 게임 출시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크런치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도를 넘어서면, 이제 정말 그때부터 갈려나가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지금 여유 있는, 너무 여유 있게 잡으면 스케줄이 또 돌아가질 않지만, 그래도 좀 너무 못 만들 스케줄로 해버리는 건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창작 쪽은 다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경우,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도 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개발진들하고 경영진하고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10월 1일로 발매일을 정했다. 그럼 무조건 그때까지 발매를 해야 돼. 근데 개발자들은 개발하다 보니까 10월 1일에 죽었다 깨어나도 발매를 못할 것 같아. 그때 서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재밌는 리플이 사실 그거였어요. 이 새끼들 크런치 안 하고 그러니까 크런치가 되게 좋은 건데 크런치 안 하고 그러니까 80점대 게임밖에 못 만드는 거다. 너티독 봐라. 너티독이 인터뷰에서 사실 개발자들이, 자기는 크런치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스크린샷 하나 붙여놓고, 너티독 봐라. 크런치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얘네는 명작, 진짜 초대작들을 뽑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리플을 했어.
그럼 개발을 모르는데, 이분들은.
개발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안 해본 거지.
너무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넌 개발자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디데이라고 이제 데스데이예요. 사실은 디데이가 우리는 데스데이라고 부르는데 그 데스데이 그날까지 개발을 마쳐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개발은 딱 기획안을 보면 이때까지 끝낼 수 있어요. 상호 협의하에서 이날 끝내는 걸로 협의를 해. 근데 기획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시대 특히 게임은 그때 유행하는 장르에 따라서도 변하고 시스템이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별론데? 라고 하면 또 변경하다 보면 또 바뀌고
그리고 야, 발매 한 두 달 남았는데 야 우리 이번에 이 기능도 한번 넣어볼까?
막 그렇지.
막하죠.
아 그리고 그치. 실제로 알파 버전이 나왔는데 보고 야 디자이너가 이번에는 디자이너 아 이거 별론데? 야 이렇게 바꿔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어? 이게 돼. 왜냐면 기획안에 이렇게 있었잖아 했더니 그치. 아 이제 막상 보니까 별로야 바꾸고 싶어. 근데 또 운영진 중간 보고를 한단 말이야. 운영진이 이렇게 딱 봐. 딱 이제 저 간부급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바꾼 거를 이날짜까지 해.
그러니까 야 책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저 위에 아 배열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야 이거 옆에 좀 바꿀 수 없어. 야 나 이번에 애플 봤는데 애플은 이렇게 되더라. 너희는 그것도 이렇게 좀 따라 해봐. 이러면 그 다음 날 기획안이 우르르 변경돼서 와요.
그치.
근데 디데이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크런치라는 게 너무 힘들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획이 바뀌면 나 이제 발매일도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니까.
안 바뀌니까.
그치. 네. 어쨌든 그거는 사실은 전체 짜임새의 문제긴 한데 이런 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뭐 결국은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그냥 최대한 크런치 없이 그리고 좋은 작품 만들어서 재밌는 게임 나와주는 게 최고거든요.
야 그리고 게임이 발매 연기했는데 게릴라들을 구했대잖아.
그치.
얼마나 대단해. 나 우리 게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엘든링도 한 2주만 연기되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해당이 없고요. 네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토드 하워드의 사인본 스타필드 포스터를 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콘스텔레이션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타필드에 토드 하워드가 사인한 사인본의 포스터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너무 가지고 싶은데 이걸 왜 북미에서만 하냐고. 아, 우리나라도 지금 해줄 법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아, 그럼 우리나라 스타필드랑 콜라보해도 되잖아.
응? 아마 상표권 때문에 싸워야 되거든.
야 아니지 장르가 다르니까 싸우진 않을 것 같은데.
야 스타필드가 스타필드에서 사인본을 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여튼 토드 하워드 사인본이니까 좀 이거는 가지고 싶긴 하더라고요. 저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북미에 사시는 분들. 꼭 응모하셔서
보내라.
받으실 수 있었으면 받으시면 저한테 넘기시는 걸 말씀드리고자 뉴스에 넣었다. 네 이렇게.
그 제아두목님은 그 아직도 차 안에 트렁크에 적어 있는 화보집 아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거 꼭 갖고 계세요. 제가 네. 갈게요 화보집. 네, 네.
알겠습니다. 아흥. 다음 소식입니다. 그 비디오 게임 역사 단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비디오 게임 히스토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닌텐도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닌텐도가 게임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번에 닌텐도에서 3DS랑 Wii U에서 더 이상 게임을 구매할 수 없게 eShop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죠. eShop을 닫았죠.
네. 이샵을 닫으면서 이제 그러면 기존에 샀던 디지털로 샀던 사람들도 문제고 여러모로 문제가 되잖아요.
다 디지털인데 위유는?
네, 그래가지고 비디오 게임 히스토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게임의 역사를 파괴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사업적인 현실을 이해한다. 그러나 닌텐도의 팬들이 미래에 이 게임을 접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접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좀 그렇죠. 사실은 요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운영해야 되는데?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정답은 없거든요. 이게 그래도 구매를 막는 건 그렇다 쳐도 사실은
그렇지 다운로드는
재다운로드 구매 그러니까 그 상품을 이용하겠다고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재다운로드를 막는 행위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소니 측에서도 이제 플스3하고 플스 PS 비타 때 구입했던 그 게임들 이제 추가로 구매 못 하도록 원래 스토어를 닫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새로 사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에 기존에 구입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는 거는 가능하도록 요렇게는 운영을 할 예정이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그냥 일단 취소를 한 상태였는데. 네. 근데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약간 어이가 없는 수준이죠. 이미 구입한 것들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구입했던 거 다 날아가는 셈인데.
그렇죠. 이게 나는 내 돈 주고 그 상품을 이용하겠다고 상품에 그 비용을 지불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놓던 거야.
그렇지. 원래 이제 저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음악 프로그램도 용량이 되게 커. 음악 그 가상악기 같은 경우 용량이 커요. 그래갖고 한 100기가 정도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100기가 정도를 다운받아야 되니까 그쪽 서버에 부하가 있잖아. 그래갖고 구입하고 90일만 재다운로드가 가능하고 90일 이후에 또 다운로드권을 사야 돼. 다시 그때 그 후에 받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워런티를 하는 데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사서 뭐 $50면 $50 사면 그다음부터 또 90일 안에 또 재다운로드 가능하고 이렇게. 그렇게는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 약관에도 명시가 안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DL 구매 자체가 좀 약간 익숙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스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밸브가 망한다라고 해도 누군가는 그 스팀을 인수를 해가지고 스팀 라이브러리를 유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때문이라고요. 아마존에서 책을 샀을 경우에든 우리가 리디북스에서 책을 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리디북스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그거 불안해하면은 리디북스에서 책을 못 사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리디북스가 망하더라도 리디북스 자체를 뭐 네이버가 인수해가지고 네이버 북스가 돼서 그 기존에 샀던 책들은 그대로 다운받아서 다시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닌텐도 정도 되는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닫는다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스토어 자체를 닫는다라고 하면 이제 불안해서 어떻게 DL을 사?
그렇지.
아, 이건 조금 정말 의외의 부분이다.
네.
타이틀이랑 다른 게 DL은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대파수가
결국에 물리디스크랑 똑같은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 내 거라고
똑같잖아. 시장주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DL을 확 싸게 하든가.
그렇지. 기간제로 해가지고 싸게 팔든가 그러면.
대여제지 대여제 그러면.
사실 이거 렌트가 아니고 구매인데.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뾰로롱. 비디오 게임 회사 인수가 요새 좀 난리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저희가 이번 뉴스도 그렇고 다 좀 이따 나오는 뉴스도 뭐 그런데. 유비소프트의 CEO가 인수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거는 MS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MS 나 인수
MS가 됐든 뭐 소니가 됐든 텐센트가 됐든 야 살 생각 있으면 얘기해 제시부터 좀 해봐 이런 느낌인 거지
니마 제시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네 프랑스 법이 빡세서 힘들다고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인수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프랑스 법이 그렇죠. 아예 빡세도. 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유비가 밝혔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게 과연 좋은 행동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디오 게임이 성장하는데 좋은 걸까? 라고 고민을 좀 한 게, 지금 유비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따 뉴스에 나오지만 플래티넘 게임즈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사들이 다 그냥 큰 회사에 먹히기만을 바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대기업이 독점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부분에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자금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말 그대로 개발에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약간 중소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긴 해요. 근데 유비 정도면 중소 개발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럴 좀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앞에 저 코지마 히데오 프로덕션 같은 경우도 히데오 프로덕션도 코지마 프로덕션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데 유비나 이런 쪽에서까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은 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 지난번에 저희가 마소 다음이 누구냐 할 때 제가 유비를 찍긴 했지만 유비 쪽에서 먼저 이 말을 할 줄은 이건 그러니까. 조금 의외거든요, 사실.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잖아, 이건 약간.
저 싸게 드릴게요.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거의 그런 수준이라. 아, 조금.
좀 걱정이 네. 좀 되긴 합니다, 사실. 네.
이건 이런, 조금 씁쓸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네.
뿌리링!
사실 더 걱정되는 애들은 얘네입니다. 이 모습이 배틀필드 2042의 실패를 헤일로와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 미쳤다, 진짜. 진짜.
EA 임원들이 최근에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했어요. 거기서. 아이고. EA 수장 로라 밀이 우리가 놓친 것을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유저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우리 스스로의 예상을 확실히 빗나간 배틀필드 2042의 출시가 딱 그런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라 밀 EA 스튜디오 수장이 이번 배틀필드 2042 출시의 문제점을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너무 오래된 프로스트바이트 엔진.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 중단에 코로나 유행으로 팀이 집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개발 변수가 추가됐다. 뭐, 요것도 뭐, 사실은 뭐, 그럼 연기를 해주는 거. 자, 세 번째로 예를 든 게, 헤일로 인피니티가 출시됐는데, 헤일로 인피니티는, 멀티 슈팅 팬들에게는 아주 우수한 타이틀이었고, 배틀필드 2042의 버그와 덜 다듬어진 모습은 슈터 팬들에게 비교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헤일로 피해서 출시를 하면 그럼 깔끔하게 6개월만 더 있다 출시했으면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면 됐을 거 아니야. 그냥 못 만든 거야, 니네 게임을. 야, 헤일로가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한들 배틀필드 팬들이 헤일로로 넘어갈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왜냐면 결이 완전 다른 FPS잖아, 둘은. 어떻게 이걸 이 핑계를 대지? 미친놈 이게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얘는 진짜.
아 그리고 이제 이제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은 이제 좀 놔줄 때가 됐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좀 많이 튜닝을 하든 프로스트바이트 2를 만들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발하죠. 그때 개발자 K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프로스트바이트 엔진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걸 왜 아직까지 그 한지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초기에 나왔던 엔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뭐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베이스만 놔두고 다 갈아엎어가지고 거의 엔진을 새로 만들다시피 한 상태로 게임이 개발된다라고 얘기는 하던데, 아니, 그래도 그럴 거면 아예 새로 엔진을 만들던가 완전히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 도대체 왜 저걸 아직까지 쓰고 있는지가 진짜 의문스럽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 하여튼 얘네는 아직은 정신 못 차렸다. 다음 배틀필드도 크게 기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2K가 이번에 그 바이오쇼크 관련된 소식을 좀 몇 가지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바이오쇼크 무비를 만든다고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이오쇼크 신작 게임도 개발 중이다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바이오쇼크는 명작 중에 명작이죠, 사실은. 네, 정말 잘 만든 게임인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 영화로 만든다라고 하네요.
네. 아,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쇼크 같은 경우는 1편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1편 정말 재밌었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가 요소라든지 맵 세계관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인피니트를 꼽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 원이 확실히 재밌었어요. 사람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세계관이나 그 말 그대로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원을 리부트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신작이 나왔으면은 싶은데 그 말 그대로 해저 도시
그렇죠
바다보다는 해저가 난 좀 더 나아 보이거든 좀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신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좀 재밌는 게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은 진짜 잘 만든 게임이라 3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3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1은 정말 걔 누굽니까? 그 하이바슨의 그 손에 드릴 달고 있는 애.
빅데디.
네, 걔 처음 나올 때 그 충격은 진짜 임팩트가 진짜 셌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작품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GTA 소식인데요. GTA가 5 출시 이후에 무려 73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러니 6를 안 내지.
아, 그만 좀 벌어, 그만 좀.
아, 5 출시 이후에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 제껴버렸네요. 네. 이게 뭐지 싶을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아, 진짜 판매량이나 수익이 다른 게임들하고는 단위가 달라서. 아, 진짜 얘들하고 닌텐도하고는 진짜 뭔가 다른 세상에 사는 애들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배가본드리님께서 GTA5가 2번지다. 그렇죠. 번지 두 개 인수할 정도의 돈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너무 벌어졌기니까 사실 6 안 만드는 게 이러고 보면 이해가 돼. 유저들 입장에서야 6 빨리 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6 안 내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또 이렇게 벌어졌고 있는데 6를 왜 만들어? 진짜 짜증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GTA 돈 오지게 벌어지고 있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플래티넘 게임즈 소식인데요. 여기도 비슷한 소식 소리를 지금 했습니다.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나반 아츠씨라는 사람이 이제 사장이 됐는데, 우리가 요새 소식을 좀 들은 바로는 MS나 액티비전, MS가 액티비전의 모든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세세하게 관리하는 정도로 인수하진 않은 것 같다.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유가 보장받는다면 인수 제안을 거부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주세요죠. 사주세요. 이거잖아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가 독립적으로 운영하잖아요. 번지가 그래도. 그런 거를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우리도 좀 사주세요. 뭐가 이런 느낌이라.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맞는 흐름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저희가 막 농담 삼아 막 이제 그 뭐 캡콤을 인수해줬으면 좋겠다, 뭐 세가를 인수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지만. 이거 결코 맞는 흐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옳은 흐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뭐 MS가 인수를 하든, 소니가 인수를 하든, 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게임사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인수를 해서 문제가 아니고, 게임사들이 다 그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인수하겠지? 우리도? 우리도 후보군에 있긴 하겠지? 얘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야, 나도 그러는데? 겜더피상도 후보군에 있겠지?
야, 참, 그러면 좋은 거네. 아니, 우리 인정해줘야지.
우리는 자, 자유를 보장 안 받아도 인수 제안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유를 박탈당해도 좋습니다. 네.
그치.
인수 좀 해주세요. 네. 사주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좋은 흐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사들이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된다는 게.
MS에서 인수해 주신다면 제가 주 120시간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뭐. 하라면 해야죠. 까라면 까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할 테니까 인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라면 해야지. 진짜 정말 힘든데 제가 하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뭐 밥 먹으면서 게임하고 뭐 피자 먹으면서 게임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게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졸면서 게임하고 주당 120시간 제가 할 테니까 네,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도 자면 안 돼요. 120시간이면.
아니 잠 잘 수 있어. 하루 6시간인가 잘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계산해 봤었거든요.
네.
네. 주당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정도씩 자면서 깨어있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 다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테니까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입니다. 너희가 들어봤어? 자, 지금 나오는 곡은 데스도어의 OST. 곡 제목도 데스도어입니다.
아, 노래가 되게 좋아.
네. 그냥 저는 간단한 인디게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처음 접근할 때.
인디게임이 맞긴 한데, 음악 정말 좋습니다, 이 게임.
음악을 너무 잘 뽑은 거야.
이게 그거 있어. 그런 느낌이야. 이 노래 자체의 흐름을 보면, 어? 구입한 사람들이 게임 패스에 들어갈지 몰랐을 거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우리 게임 패스 들어갔지, 메롱 이런 느낌.
아, 배 아파. 자, 이게 곡이 이 곡뿐만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약간 동화적인 느낌의 곡들이나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법한 좀 그런 느낌의 그 감성의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힐링이 되는 느낌의 곡들도 많고 해서 이 게임 사운드 이펙트나 여러 가지 사운드 부분에서 음악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진짜 작년에 했던 게임들 중에서 정말 OST를 따로 구입하고 싶은 게임 정말 몇 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게임도 정말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그렇죠.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네.
저희가 이따 리뷰를 하겠지만, 네. OST도 굉장히 괜찮다는 거. 요 곡 말고도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끝까지 듣고 오시죠. 자, 지금 나오는 곡은
왜 한숨처럼 들리지? 자, 이러면서
Crossfire X의 OST X-Gon Give It To Ya 라는 곡입니다.
네. 나쁘지 않죠.
이 곡은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곡 자체로만 보면요 이 곡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곡의 느낌, 그러니까 OST에 몇 곡이 있는데 이번에 별도로 제작하진 않았더라고요, OST로. 몇 곡이 있긴 한데, 그 곡들을 들어보면, 약간 코롬 냄새가 나요.
맞아요. 진짜 코롬 냄새가
나요. 코롬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아, 얘네가 만들고 싶었던 건 코롬이었구나.
그러니까, 표절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네. 그, 느낌 자체가, 우리가 게임 하다 보면, 코롬의 게임의 느낌이 다르고, 헤일로 곡들의 느낌이 다르고, 뭐 예를 들면은 데스티니 그렇죠. 느낌 다르고 각 게임마다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기어즈도 마찬가지고 좀 느낌이 곡 자체는 다른데 시리즈가 아 이거 곡만 딱 들어보면 아 이거 헤일로 곡인 것 같다. 아 이거 왠지 콜옵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하는 그런 식의 그게 있는데 이번 크로스파이어 X 같은 경우에 게임 내용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정말 콜옵을 좀 오마주한 부분이 있구나 콜옵이 되고 싶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음악에서도 그래요.
콜옵이 오늘 제목이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희 방송이 콜옵이 되고 싶었지만 콜옵이 되고 있는
근데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리뷰에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신경 쓴 부분들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음악만 놓고 보면요 나쁘지 않아요.
음악은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음악 그 자체로만 보면요 나름대로 좀 신경도 썼고 뭐 그 코롬만큼 힘을 많이 준 느낌은 아니에요.
저 오케스트라 가방에 들어. 그대로 코롬에 갖다 붙여도 트레일러에 이러면서 볼 뽑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너희가 들어봤어는 데스도어의 OST 데스도어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파이어 X의 OST X-Gon Give It To Ya라는 곡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너희가 들어봤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너입니다. 니 혼자 산다. 아재트 혼자 산 게임이죠? 네, 혼자 네. 사서 리뷰하는 게임, 니 혼자 산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데스도어입니다.
네. 네. 네, 게임 패스에 올라와 있는 게임이고요. 게임 제작은 이제 엑시드 너브라고 해서 2인 개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2인이 개발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외주를 줬든 뭘 했든 만듦새를 보면 둘이서 도저히 만들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그렇죠.
자, 일단 전작으로는 타이탄 소울즈라는 게임을 개발했었는데, 타이탄 소울즈가 그 도트 그래픽으로 해서 이렇게 탑뷰 형태로 그 젤다 같은 구조의 맵에서 보스전만 하는 그런 액션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픽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좀 타격감도 괜찮은 편이고, 그 적 보스의 패턴이 되게 다양해서 나름대로 꽤 재밌는 인디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 안 해보신 분들 계시면 타이탄 소울 지금은 좀 저렴하게 할인도 자주 하고 하니까 절반에 구입할 수 있을 거라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번 오늘 소개해드릴 데스도 같은 경우에는 전작인 타이탄 소울즈는 아무래도 개발진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보스전만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맵의 퍼즐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다양한 기믹이라든지 필드 전투도 좀 많이 추가된 이런 그 쿼터뷰 형태로 만들어지는 액션 게임이고요.
그렇죠.
자, 약간 독특한 게 주인공이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까마귀입니다.
네.
뭐 이제 저승사자니까 이제 영혼을 수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수확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 되는 요런 거고,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수수께끼라고 하나 좀 체계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픽이 조금 독특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이 막 좋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엄청 깔끔합니다. 그래픽 자체가.
되게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그 저승사자들 일하는 그 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승이죠, 저승. 저승의 분위기는 되게 흑백으로 돼서 암울한 이런 느낌이
안타깝더라고요. 타자기 놓고 일하더라.
그렇죠. 저승이니까.
컴퓨터 좀 놔줘야지 그래도. 씨.
아, 아직까지 거의 그 정도까지 발전이 안 됐습니다.
파사기 놓고 일하고 있어.
한 300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그런 느낌? 자, 그런데 이제 현실 세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들어. 이게 게임의 제목인 데스도 자체가 죽음의 문인데.
네.
바꿔 생각하면 현실하고 그러니까 이 이승 세계하고 저승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을 의미하는 거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로 오면 이승으로 오면은 이승에서 활동할 때는 이게 컬러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승은 흑백으로 표시가 되고 이승은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컬러가 약간 파스텔 톤의 약간 동화적인 분위기가 나서 그 그래픽이 나쁘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되게 아기자기하면서도 귀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보여줄 건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아트웍이 상당히 훌륭한 편이라서 그래픽이 나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죠. 게임을 하다 보면.
네.
자, 그리고 전투도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실은.
네, 난이도가.
보스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꽤 있는 편이라.
그렇죠. 보스전은 꽤 많이 있는 편이라.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옛날 젤다 전설 예전 게임들. 최근 젤다 전설 3D나 이런 거 말고 거의 그 한 탑뷰 방식으로는 2D 느낌에 가까운 젤다 전설을 할 때 그때의 그 이제 게임을 하는 느낌. 그 보스전을 하는 느낌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느낌에 뭐 다크소울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적 캐릭터들이 이게 내용 자체가 저승사자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잔혹동화스러운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 캐릭터나 적 보스로 나오는 애들도 조금 기괴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녀 같은 경우에는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거기 나오는 마녀처럼 생긴 애도 있고 약간 좀 특이한 기괴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꽤 매력적이에요. 적 캐릭터들이나 적 보스들도 꽤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고,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타격감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손맛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찰진 손맛에 타격감이 활을 쏠 때든 뭐 마법을 쓸 때든 뭐 칼을 쓸 때든 그 탁탁 맞는 그 튕기듯이 하는 그 타격감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공격은 칼이고 뭐 활도 쓰고 뭐 마법도 쓰긴 하는데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칼과 활의 활용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기믹이 되게 좋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네. 기믹이 굉장히 좋고, 이게 주인공의 그런 공격 기믹이나 뭐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적 보스, 적 캐릭터들의 그 패턴도 기믹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 파악하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좀 어려운 편이고 굉장히 잘 만든 그리고 이걸 2인이 만들었다고 뭐 이런 갸웃거리게 만드는
지금은 네. 아마 2인은 아닐 것 같아요. 2인에서 이거 못 만들지.
이걸 2인에서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스테이지 구성 그 기믹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뭐 이걸 공굴러가요 하는 그런 구조들도 좀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뭐 세계관도 독특하고 스테이지 구성 퍼즐 요소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진짜 젤다이전스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그 약간 그 착시를 이용한 맵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 맵 구성이 꽤나 알찹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가봐야 되는 네. 정말 맵 구현도가 굉장히 좋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참신한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게 조작감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게 이 조작감이 왜 생기냐면요. 아까 칼하고 활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자, 활 같은 경우에 조작감을 이 조작을 너무 빡빡하게 하면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십자키나 이 아날로그 스틱으로 맞췄을 때 정확하게 맞추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네.
그러면은 대강 그쪽 방향으로 쏘면은 맞은 걸로 쳐줘야 돼요, 사실. 근데 이걸 너무 쉽게 하면은 게임이 너무 쉬워지고,
재미가 없어져 버리지.
재미가 없어지죠. 너무 어렵게 정확하게 정확도를 요구하면, 그럼 너무 어렵게 돼서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요게 절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미묘한 밸런싱이죠, 그런 게 막.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액션 게임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검을 휘두르는 것만 해도, 내가 대강 그쪽으로 휘두르면 적당히 맞은 걸로 쳐주는, 요 느낌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 게임이 되게 어렵지만,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밸런싱이 되게 잘 잡혀 있어요. 액션으로서의 조작감, 손맛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밸런싱이 돼 있어가지고
네.
하다 보면은 내가 액션 게임을 되게 잘하나라고 착각하게 계속 꼬시는 느낌이죠. 야 너 잘하니까 좀 해봐. 잘하네. 하고 이 다독거려주는 느낌, 게임이 나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끌고 가는 이런 느낌처럼 어쨌든 전반적으로 액션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네.
스테이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트로베니아가 조금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든 스킬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일부 위치에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지역 같은 경우에 내가 갈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나중에 스킬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렇죠. 돌아와 나중에 되는. 스킬을 얻고 나고 새로운 스킬을 얻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한번 갔던 스테이지를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돌면 좀 더 이제 다른 곳들을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장점은 아닌데 약간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구석구석 파고들기 요소가 있다는 부분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결국은 쓸데없이 맵을 뺑뺑이를 돌아야 되니까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자유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게임이. 그래서 길 헤매기가 쉽습니다. 특히 초반에. 그러니까 한 스테이지를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다음 스테이지로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가 힘든 경우가 좀 생겨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고 내가 가야 될 그 맵이 없어요. 미니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주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맵에서 좀 헤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진짜 당혹스러웠던 게 마녀 잡고 나서 다음 스테이지가 어딘지 붙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거의 두 시간까지 헤맸었어요. 도대체 다음이 어디야? 해서 여기저기를 막 헤매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진짜 어이가 없었던, 아니, 이게 왜 여기 숨어 있지? 하는, 거의 이걸 왜 못 찾았지? 하는 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스테이지도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대강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있는데 처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처음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큰 단점은 아닌데 가벼운 단점들 몇 개 말씀드리면 이게 마법이나 활을 쓰는 그 특수 공격들이 있는데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그 개수만큼만 쓸 수가 있거든요. 마법이나 활을 막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 기믹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활이나 마법이 필수인 그 스테이지 그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법이나 활이 없으면 앞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 마법이나 활을 리필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요 부분이 약간 조금 약간 거슬리는 귀찮은 부분. 이런 분 물론 이제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에 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있고 그리고 제일 개인적으로 결정적인 아쉬운 부분이 이 게임이 소비 아이템이 없어요. 체력을 회복한다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특수 공격 같은 걸 회복하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전투나 이런 거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회복 요소는 이제 2승으로 돌아오는 걸 빼고 나면 중간에 화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화분 키워서 먹는 거.
네, 그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이제 잎이 열리고 그게 이제 회복 포인트가 돼요. 그 한 번 씨앗을 심어놓으면 나중에 죽더라도 다시 그 회복 포인트에 오면은 또 씨앗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아이템을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라 딱 그 장소에 화분이 있는 장소에서만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존나 쫓아가야 돼요.
조금 귀찮아요. 그리고 씨앗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화분에다가 다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씨앗을 잘 찾으면은 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무데서나 쓰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단점들 얘기는 해도 그 전투가 워낙 재밌고요. 그리고 지금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 단점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다크소울하고 비슷해서 쇼컷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철창 같은 거 이제 문을 연다든지 뭐 샛길 같은 거 엘리베이터 같은 거 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쇼컷을 뚫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맵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진행은 되게 쉬워져요. 되게 쉬운 편이고 맵을 익숙해지는 것도 하나의 게임의 요소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재밌게 즐길 수 있죠. 괜찮은 편이고 보스전은 정말 재밌습니다. 보스전은 진짜 다크소울 생각날 정도로 보스전 공략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어렵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게 좀 암울한 느낌, 어두운 느낌처럼 느껴지는데
네.
음악이라든지 그 캐릭터들의 아기자기한 느낌 때문에 오히려 게임은 힐링 게임에 가까워요.
되게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 까마귀가 갑자기 나와서 되게 귀엽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게임이 너무 하드코어한 거야.
어렵죠, 사실. 네. 난이도는 높은데 절대 난이도가 낮은 난이도는 아닌데 그 캐릭터도 귀엽고 그 적 NPC들도 되게 좀 이렇게 약간 귀엽게 생긴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게임 하다 보면은 오히려 힐링이 됩니다. 액션 자체가 좀 힐링이 돼서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게임 패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게임 패스에서 꼭 해보시도록 하시고
네.
엑스박스 없으신 분들도 PC 게임 패스로 하실 수 있으니까 하셔도 되고
네.
이게 요즘은 할인을 좀 자주 하기 때문에 뭐 스팀이나 에픽스토어 같은 데서도 구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혹시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꽤 잘 만든 로그라이크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로그라이크하고는 조금 다르지. 죽었다고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액션 게임. 쿼터뷰 방식의 네. 액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팀에서 22,000원에 판매 중이네요. 뭐 그러니까 좋은 게임. 이게 고티 막 받고 막 이래서 저희도 좀 궁금했던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게임이니까.
아, 궁금하지 말걸.
네, 꼭 플레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니 혼자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겜덕비상 역사상 그런데 말입니다가 니 혼자 쓴다보다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야, 입금 아직 안 됐어, 이거, 크루스파이.
입금 안 됐어.
야, 스마트 게이트 뭔데? 왜 빨리 입금 안 해줘?
네.
아, 정말.
그런 게임입니다. 크로스파이어 X입니다. 엑스박스 1과 엑스박스 시리즈 X로 S까지 플레이를 즐기실 수가 있고 유통사는 스마일게이트 그리고 싱글플레이 개발은 우리가 잘 아는 레메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멀티플레이는 스마일게이트가 제작을 한 그런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크로스죠. 네, 크로스에서 시작한
그쵸.
네, 그런 게임입니다.
자,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얘기부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진짜 짧게 하죠.
네. 스마일게이트에서 시작했던 FPS 게임이고요. 지금의 스마일게이트를 만들어준 게임이죠. 나온 거는
보면
이미
서든 어택이랑 스페셜 포스.
그치.
그때 당시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임들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장르로 만들어진 게임이 바로 요
크로스파이어였죠.
크로스파이어였죠.
원래.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한 2000년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2005년 전후 요 때쯤에서 그 정말 PC 쪽 게임들 같은 게, 그러니까 약간 재밌었던 게 보통 해외 쪽 게임들은 그 패키지 게임으로 판매를 하고 이제 패키지를 구입을 한 이후에 즐겼었는데 국내에는 이상할 정도로 PC 쪽에 F2P 게임들이 많아서 프리투플레이 게임들이 많아서
그렇죠.
기본은 플레이는 무료에 뭐 추가적인 이제
스킨을 산다든지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무기를 뭐 기간제로 무기를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서든 어택이나 스페셜 포스도 그렇고 이번 크로스파이어 아바 같은 게임들도 있었고 근데 보면 아바가 좀 그래픽이 많이 좋은 편이었고
많이 괜찮은 편이었죠.
대부분 아까 서든 어택이나 스페셜 포스나 이 크로스파이어나 보면 딱 고만고만한 그래픽에 그냥 고만고만한 재미에 사실 그 다른 그 서양 쪽에서 나온 제대로 만든 카스나 딴 게임들 하다가 이거 하면 조금 여러 가지로 단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네.
가장 큰 장점이 무료였다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카스를 했었으니까 사실 너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런 게임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카스 하는 사람보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훨씬 그러니까 많았죠.
스페셜 포스나 서든 어택이 훨씬 많았는데 서든 어택이나 스페셜 포스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선점됐죠.
네. 그래서 선점을 하다 보니까 크로스파이어는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는데 이 앞에 서든 어택, 스페셜 포스하고 경쟁에서 좀 뒤처지면서 사실은 국내에서는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사라진 게임이었는데
네.
중국에서는 그 선점 효과를 누리면서 말도 안 되는 히트를 쳐서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는 롤하고 쌍벽을 이루는 국민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덕분에 스마일 게이트는 진짜 이 게임 하나로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초대박을 쳐버려. 사실 네. 버리는 타이틀이었거든요, 이거. 근데 중국에 런칭을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리는.
그렇죠.
네, 정말 아주 기염을 토했죠, 진짜.
어마무시한 성공을 했습니다. 역대급 거의 전설급 전설 아니 말 그대로 전설의 레전드인데
그치.
최고의 그냥 게임이 됐어요. 중국에서 국민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성공하면서
e스포츠 리그도 꽤 크게 하는 걸로 알아요.
엄청 크게 해요. 세계 게임 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세계 대회를 하면은 거의 그냥 중국이 다 먹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워낙 빠방하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캐시카우가 워낙 빠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번 크로스파이어 X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싱글하고 멀티를 별도로 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싱글을 레메디에다가 외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 플레이가 스토리 모드인 셈인데 요거를 레메디에다가 아예 맡길 수 있는 사실 해서 실패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중국에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해서 실패해도 상관없는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크로스파이어 X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멀티하고 싱글은 일단 별도 제작이고 엔진 자체도 아예 다르기 때문에 싱글에 대한
그거부터 얘기를 하죠. 그 트레일러 E3 때 처음 트레일러가 먼저 공개가 됐죠.
그렇죠.
네, 그 크로스파이어 X 되게 멋있는 막 특수 기동대원들 막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엄청 막 그래서 오 씨발 이거 뭐지? 졸라 재밌겠다.
사실 뭐지? 우리는 기대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크로스파이어 X 빵 또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됐었는데 알고 보니 싱글 플레이는 레메디가 만든대. 레메디는 또 씨발 또 싱글 플레이 잘 만들기로 유명한 애들이죠.
아 우리가 레메디 되게 좋아하잖아요. 엘로메이크부터 해서 컨트롤만 빼고 앞에 네 퀀텀 브레이크도 재밌었고 어쨌든. 그 레메디가 또 이제 스토리를 잘 짠단 말이에요.
스토리 잘 짜기로 유명한 애들이잖아.
예. 네. 그래서 싱글은 차라리 레메디에 맡기는 게 좋다. 그거 오히려 좋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그러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자 일단 싱글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 모드인 셈인데 스토리가 너무 엉성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아 있어 있어 많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뭔
스토리인지 모르겠어. 이걸 그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FPS 게임에서의 스토리의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기본 스토리는 되게 심플해요. 특수부대원 4명이서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비밀 작전을 아, 이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그 참고로 싱글 플레이 모드가 두 개,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두 가지.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가 있어요. 에피소드 1이 오퍼레이션 카탈리스트, 에피소드 2가 오퍼레이션 스펙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패스 무료로 풀려 있고요. 스펙터는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괜히 샀어. 자, 어쨌든. 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카탈리스트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얘기를 하면, 특수부대원 4명이서 가서, 거기 있는, 이제, 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작전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봉쇄하는, 막는, 그렇죠. 세계를 구하는, 거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보면 그래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콜 오브 블랙옵스에서 지금 볼 법한.
그쵸.
스토리 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콜 오브를 많이 오마주 했구나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캐릭터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니까 4명이서 이제 가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초반에 이제 죽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3명의 캐릭터를 번갈아가면서 이제 조작을 하게 돼요. 이제 한 명은 저격수, 한 명은 일반, 보병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쪽, 한 명이 좀 기관병, 거의 그 기관병, 뭐라고 부르지? 기관총 쏘는 놈.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200발짜리 총.
120발짜리. 총. 어쨌든 그렇게 해서 3명이서 있는데, 요 3명을 번갈아가면서 조작을 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부분이라든지, 더 나가서는 중간에 이제 애가 하나 뽕 맞죠. 이제 자백제 같은 거 맞으면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게 환각하고 현실하고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딱 그 레메디 스타일이거든요. 딱 전형적인 레메디 스타일.
레메디 스타일 플러스 콜옵에서 콜옵 블랙옵스에서
콜옵 블랙옵스에서도 보여준 방식이잖아요. 그쵸? 그 환각 상태와 현실과 계속 그 혼동돼 그 PTSD 그쵸? PTSD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느낌이죠.
막 현실 혼동이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딱 콜옵이야 그냥
빨간봄만 찾아다니고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약간 환각 속에서 뭐 이상한 것들을 보고 이상한 것들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죽은 친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고 막
그렇지.
가족들이 느낌으로. 막 웃는 방이 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고 나는 뭐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 스토리 전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 게임 초반에 아군 동료가 죽는 장면이 먼저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차피 극 초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포를 그냥 할게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으로 나오는데 스토리 진행상 이 동료를 얼굴 본 지가 10분도 안 됐단 말이야. 플레이어 입장에선. 그러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금 봤던 애가 죽었는데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으로 나오고 정말 절친이 죽는 장면이라서 진짜 충격을 받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 캐릭터는 그렇게 충격을 받는데 우리는 충격을 안 받아요. 그냥 뭐 NPC 하나 죽었는데 저거 왜 충격이지? 거의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러니까 콜옵 같은 경우는 사건의 시작점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가지고 사건이 시작이 되고 이제 뭐 특수부대가 투입이 되고 거기서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게 기승전결이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얘네가 일단 그 지역에 왜 투입되는지가 설명이 안 돼.
나중에 설명을 해주긴 해요.
굉장히 끝부분에 설명을 해주죠,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가 이 지역에 왜 투입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공격하는 타겟이 과연 누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일체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크로스파이어가 어떤 거냐면, 배경 설정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적하고, 아군이 이제 글로벌 리스크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둘이 사이의 분쟁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스토리가 어차피 그렇게 설정이 잘 짜여져 있는 편은 아니고 이제 이 싱글 플레이로 만들면서 세부적인 살을 좀 더 붙인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 적어요. 게임 내에서 너무 적고, 게임 내에서 이제 문서를 읽는다든지 라디오 같은 걸 듣는다든지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은 아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상황이 이렇구나. 그다음에 문서 같은 거 보면은 아 지금 정세가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방식이 레메디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죠. 지난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편화 시켜가지고 이걸 다 보면은 대강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건데 이게 일단은 국산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국내 제작은 아니니까 국산 게임은 아닌가? 자, 어쨌든 그 국내 제작사에서 나온 게임에도 불구하고 한글화가 좀 엉성해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어 더빙이 다 돼 있거든요. 우리말 더빙이 다 돼 있는데 우리말 더빙된 내용하고 자막이 서로 달라요.
엄청 이상해요, 저치.
네, 번역 내용이 다른데 이게 되게 거슬립니다. 차라리 한쪽으로 통일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쪽은 그러니까 자막이 좀 더 안 좋은 편입니다. 사실은 음성 더빙돼 있는 그 내용이 그 의역이 더 잘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막은 직역에 가깝고 이제 대사는 그 의역에 가까운데 의역된 쪽이 좀 더 매끄러운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스토리 자체도 좀 이상해요. 스토리가 이게 카탈리스트라고 약간 첫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오퍼레이션 카탈리스트라고 해서 카탈리스트가 적이 세우는 그 작전인데 작전명이거든요.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나오는데 막상 뒤까지 보면은 조금 약간 용두삼이랄까 별로 어설픈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섞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블랙옵스하고 컨트롤을 섞은 것처럼 블랙옵스에서 보이는 그런 뭐 이게 코로 블랙옵스에서 자주 나오는 음모, 배신, 뭐 숨겨진 반전들.
그치.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인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짬뽕 돼서 들어가 있긴 한데 아, 짬뽕을 너무 좀 잘못 만든 느낌.
덜이. 와닿지가 않는 거지 전혀. 주인공으로서의 감정이입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막 그냥 코롭이 되고 싶었어. 막 그러니까 코롭의 그 특유의 연출 있잖아요. 막 긴박감을 막 극도로 몰아치는 막 뭐 다리가 끊어져서 막 점프해서 막 그 누가 갑자기 손을 딱 잡아서 낚아채주고 막 이런 그 긴박감 쩌는 연출들 있잖아요. 그거를 얘도 하긴 해.
흉내 내긴 하죠.
근데 긴박감이 1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중간에 기차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사이 이렇게 뛰어넘어서 가는 에서 아슬아슬하게 기차가 밑으로 추락하고 넘어가는
나는 딱 점프해서 그쵸?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 정말 힘든 미션이었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기차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는 언차티드2가 그런 식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기차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진짜 그 긴박감이 많이 느껴지고 연출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연출이 되게 엉성해요. 엉성하다 보니까 그 긴박감이나 이런 액션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블록버스터 느낌이 아니라 그냥 B급 영화에서 블록버스터 흉내낸 느낌. 거의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아쉬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 주인공들 간에 교차돼서 플레이되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참신한 시도를 한 건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게 너무 어설픈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그래픽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기도 해야 됩니다. 모델링이 너무 엉망이고요.
맞아.
전시 중에 주인공의 머리는 항상 왜 백헌 머리가 그대로 씨발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모델링이 너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모션이 너무 엉성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 캐릭터 3명도 마찬가지고 적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요즘 얼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공이 보일 정도까지 이렇게 막 리얼하게 표현한 경우가 많잖아요. 게임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마네킹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요즘 게임답지 않은 밋밋하고 이렇게
2010년도쯤 나왔으면 어우 그래픽 괜찮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러니까 아 사실은 딱 잘라 얘기하면요. 액원, 그, 제가, 그, 액원으로도 플레이, 액원 X로도 플레이를 해보고, 엑시액으로도 플레이를 같이 했었는데.
노력 많이 했다, 너.
그니까, 아직, 일단은 리뷰하려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를?
자, 그니까, 액원 X로 플레이 할 때 느낌은요, 오, 액원 X 치고 꽤 괜찮네? 그, 나름대로 괜찮은 그래픽을 보여줘요. 그리고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 발매될 때는 에곤X를, 그러니까 에곤을 기본으로 했어. 나왔던 거니까. 근데 엑시, 그래서 에곤 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엑시 에고로 플레이하고 나서, 아니 엑시 에고로 플레이하는데 왜 별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물론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해상도도 좀 좋아지고 하긴 하는데 엑시 치고는 그래픽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곤 X로 플레이를 하면 에곤 치고는 그래픽이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60프레임도 잘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하는데 엑시 에고로 넘어가도 그렇게 그래픽이 많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 좀 그런 거라 전반적으로 그래픽 수준은 레메디에서 레메디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레메디가 사실 그래픽 되게 잘 뽑는 편이었는데 레메디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 하나?
그리고 저는 오브젝트 디테일이 너무 짜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너무 실망을 한 부분이 사실 레메디가 오브젝트 디테일을 되게 잘 살리는 회사예요. 게임을 만들 때. 근데 이번에 심지 그러니까 요새 FPS들 보면 배경 반응, 그 사격에 대한 배경 반응이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구가 있어서 쏘면 전구가 깨져버리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 얘는 까딱 없어. 씨발 무슨 방탄 전구야? 까딱 없어. 내가 일부러 쏴봤어.
제가 그것도 쏴봤어요. 중간에 라디오 같은 거 듣는 장면이 그게 있거든요. 아, 라디오도 수집 요소예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제 듣다가
뉴스가 나오지 그러면
뉴스가 나오거든요. 라디오를 쏘면 어떻게 될까? 라디오 쏴도 라디오가 방탄도 아니고 구멍 뚫리는 효과는 나와요. 근데 라디오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작동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 탄창을 다 쏴도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요새 게임답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그냥 텍스처를 바른 거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요새는 그런 오브젝트들에 대한 디테일을 엄청나게 살린단 말이죠.
자, 이게 저희가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걸 수도 있긴 합니다. 높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게임 성격상 우리가 콜옵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 진화도 콜옵이 되고 싶어 해서 만든 게임이야. 결국에 플레이해보면 딱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차라리 스마일게이트에서 개발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높이를 좀 낮췄을 수도 있는데 레메디에서 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레메디가 원래 FPS 만들던 회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아, 얘네가 원래 FPS 만들던 애들이 아니긴 하구나.
그치.
이 생각을 했어, 내가.
그러니까
얘네 레메 FPS는 잘 못 만드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요. 사실은 이 게임을 자꾸 저희가 콜옵하고 비교를 하니까 좀 단점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거 빼고 보면은 그럭저럭 할 만하긴 해요. 대신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됩니다. 눈높이를 2022년으로 두면 안 되고요. 그 정도까지 갈 필요 없어요. 2015년 정도?
아니야. 2015년에도 이거보다 좋은 퀄리티의 게임들 많이 나왔어요.
야, 진짜. 콜옵하고 비교하면 안 돼. 2015년쯤에 나왔던 콜옵하고 비교하지 말고 2015년도에 나왔던 딴 FPS 게임들하고 비교하면 그럭저럭
파크라이도 이거보다 좋게 나왔을 거다. 그때 2015년에 나온
파크라이. 파크라이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어쨌든.
뭐랑 비교해야 될 거야. 어떤 FPS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잘 모르는 FPS 그런 것들 있어.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야, 더 써지.
FPS라고 하면 사실 총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총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총기의 디테일이나 총기의 가짓수나 이거는 총기 가짓수가 중요하진 않아 이 게임은.
다 그게 그거인
총이고 그리고 결국에 총기 가짓수 몇 개 안 돼. 일단 거의 소총은 한 네 개 수준인 거고. 그러니까
소총들의 차이가요. 총탄 탄창이 25발이냐 30발이냐 거의 그 차이 말고는 느껴지는 게 없는.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M4A1 하나하고 AK 시리즈 하나. 적들이 쓰는 AK, 우리 쪽이 쓰는 M4. 약간 요 느낌밖에 없어요. 총기가. 그리고 뭐 소드 오프 샷건, 그다음에 뭐 권총 한 두 개, 세 개.
권총은 사실상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총기의 개수도 너무 좀 부족하고요. 맵의 구성도 너무 엉망이었고 솔직히.
적 쏠 때의 적 맞을 때 타격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반응도 좀 그렇고 AI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맵 구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모션도 너무 안 좋고,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주인공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저격수, 한 명은 이제 돌격병, 뭐 이런 느낌인데, 저격수의 그 저격 미션도 약간 억지로 만들어 놓은 느낌에 가까운.
그러니까, 코룹의 저격 미션을 생각하면, 장난 아니게 디테일이 높잖아요. 딱 기어서 계속 가서 그치. 딱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딱 한 발 쏘고 딱 도망가는 그 느낌이잖아 사실.
그게 모던 오페어 1 처음 나왔던 모던 오페어 그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저격 느낌이나 저격 게임 완성도가.
저격을 하면서의 그 내가 들킬까 봐 걱정되고 막 그 느낌도 없고요. 적의 저격수는 나를 맞출 줄을 모르고 일단 얼마나 AI가 떨어지는지.
아니 맞추긴 하는데 패턴이 똑같아. 다른 거 없이 항상 똑같은 패턴에 저격수가 나 어디 있는지 이렇게 빨간 불빛으로 자세하게 저 여기 있어 막 그렇게 잘 가르쳐주는.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게 저거였어 솔직히. 막 그 이 뭐 약간 개활지에서 싸움을 막 하는데 그 적들이 막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막 오 여기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의 대화하잖아. 그런데 그 대화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래서 나는 적이 되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대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 적이 되게 많네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왔더니 한 두 명? 세 명? 뭐 씨발 수다쟁이 새끼들이야. 뭐 씨발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자, 일단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싱글 플레이 부분인데 네. 일단 싱글 플레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고 자, 그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스토리가 좀 구리다고 했잖아요.
네.
스펙터 해보면요. 카탈리스트가 차라리 나았구나 싶습니다.
선녀.
스펙터는 진짜 대도 안 하게 던져놓고 그 이제 그러니까 1편, 그러니까 에피소드 1하고 에피소드 2인 셈인데 에피소드 2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바뀐다며 서로.
네, 바뀌고 아까 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피소드 1인 그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코롭 느낌이라고 하면 2는 코롭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주인공하고 오퍼레이터하고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더 가벼워요. 근데 게임을 끝내고 나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싶을 만큼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되게 애매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상 스토리를 이 플레이어한테 전달해주는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짜잘한 말장난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느낌에 가까운 생각이 들 정도로 스토리 전개 방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러티브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스토리도 사실은 보면은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뻔한 느낌의 반전이라고 나오는 것들도 아,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싶은 느낌의 거의 그런 수준에 좀 가깝고
반전이 분명히 있어 보여. 시작부터 반전이 있어 보여. 그 적 보스가 딱 얼굴을 비치는 순간부터 아 씨발 뭔가 있구나 반전이 있겠네 이 게임은 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느낌이라.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 가격을 생각하면요. 가격을 생각하면 또 용서가 됩니다. 이거 인디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디게임이라고. 자, 여러분 이거 대형게임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레메디에서 나온 거 아니고 그냥 인디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인디게임 이 정도면 잘 만들었지. 그리고 가격이 기본적으로 아까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패스에 게임 들어갔는데 게임패스 아니라도 별도로 구입할 경우에도 12,400원밖에 안 합니다. 12,400원밖에 안 하고 스펙터도 마찬가지 12,400원 맞나 어쨌든 12,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각각 에피소드 하나당 1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도 한 25,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플레이 타임이 하나당 한 서너 시간 정도는 가거든요.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당 한 서너 시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콜옵도 요즘 그 메인 캠페인 모드 자체가 한 4-5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은 이 정도 가격에 이거면은 뭐 괜찮지. 자, 인디게임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글플레이. 괜찮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혜자지. 잘 만들었습니다. 자, 다용서 됩니다. 가격이 싸니까 용서가 되고요. 아, 근데 왜 샀지? 아이씨, 진짜. 자, 다음으로 멀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멀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드가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던 모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클래식 모드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걸 왜 나눠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맵이 로테이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모드당 맵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뭔가 바꾸는 게 있나? 나 왜 못 찾겠지? 자, 폭파 모드에서 보면은 뭐 블랙 위도우, 뭐 거점 점령은 뭐 GR 타워, GR 타워 뭐 GR 타워인가? GR은 뭐야?
GR 타워.
저는 GR 타워라고 있고요. 호위 모드라고 해서 바빌론이 있는데 바빌론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호위. 그게 아직까지 출시 안 됐어요. 그리고 클래식 모드로 들어가면은 뭐 스펙터 모드라고 해가지고 지하 연구소, 팀 데스 모드에서 무기 수송선. 그다음에 나노 모드라고 해서 바빌론 연구소 있는데 모드는 여러 가지인데요. 사실 할 건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나노 모드 같은 경우에 전염병 모드 같은 건데 이제 그 좀비 모드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돌연변이라고 된 괴물같이 된 놈 하나 나와서 얘가 누군가를 죽이면 걔도 같이 좀비가 되는 거야. 돌연변이가 점점 퍼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밸런스가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맵도 되게 거지같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돌연 되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제가 플레이하면서 돌연변이가 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다 이기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노 모드도 도대체 왜 이거 무슨 재미로 하는 거지 싶은 거의 그런 수준이고 자, 맵 자체도 적은 데다가 게임 안에 들어가면 저 리스폰 지역이라든지 맵 구조나 자리를 이따위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리스폰 되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투가 진행되면 일정 이상 이제 자리를 선점하고 나면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만 싸우게 되는 패턴으로 가게 돼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그리고 타격감도 더럽게 안 좋고 아 진짜
이게 언리얼 엔진 4를 써서 만든 거라고?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고요.
10년 전에 나왔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는 느낌. 그런데
이게 좀 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새끼들 FPS 안 해보나 봐. 라는 생각이 들어.
난 그 느낌보다 얘들도 배가 불렀구나.
아니 난 개발자 애들 FPS 안 해봤나 봐. 이 생각이 들어. 이거 어떻게 이따위로 만들어놨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픽도 그렇게까지 좋은 느낌은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액원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액원에 좀 기본 베이스를 두고 나온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엑시액으로 하더라도 그래픽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지도 않고요. 움직임이라든지 타격감이라든지 뭐 맵의 구조라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그게 진짜 서든어택 할 때 느낌이에요. 진짜 15년 전 감성.
아, 그래요, 그냥.
그 감성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만약에 스페셜 포스나 뭐 서든 어택 같은 거 이런 것만 플레이 하던 사람들이 이거 하면 되게 재밌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콜옵을 하던 사람이 이거 하면요, 뭐지 이건 싶은 느낌이에요. 맵 구조가 진짜 이상해요. 정말 엉성합니다. 진짜 답답한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개발자들이 욕을 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출시 승인해준 스마일게이트 PD는 도대체
아니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입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리뷰하기 전까지 입금을 했어야지. 입금 안 하고 그랬어 도대체.
저희가 진짜 이렇게까지 게임을 혹평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리뷰를 하면서. 아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가 혹평한 게임이 뭐가 있어 솔직히. 어느 한 군데는 재밌는 데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아니. 야, 내 얘기하잖아. 이 게임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 그리고 에피소드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서 그 게임 패스로 기본적으로 멀티는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카탈리스트하고 스펙터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카탈리스트는 게임 패스트 무료로 풀려 있거든요? 스펙터만 구입하면 돼.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구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그 콜옵 리뷰할 때 이걸 좀 따로 쪼개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멀티플레이만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멀티플레이만 팔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싱글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싱글만 따로 팔고, 요게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카탈리스트 게임패스도 먼저 받아서 해보고, 재밌으면, 당연히 재미없겠지만, 재밌으면 또 사면 될 거 아니야. 12,400원 주고 사면 되는 거.
너는 샀잖아.
난 샀지. 이게 제가 왜 샀냐면요. 그 처음에 이게 게임 패스로 플레이가 안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버그 있어가지고.
네,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게임 패스로 플레이가 안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 원래는 카탈리스트는 무료로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로 샀습니다. 심지어 원래 저 처음에 얼티밋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요 이제 그 시나리오 두 개하고 저 게임 패스 저 뭐지 배틀 패스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에서 쓸 수 있는 시즌 패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아이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해서 얼티밋 에디션을 팔았었거든요. 자 노미님 얼티밋 에디션 하면 보통 일반적인 게임들 가격이 얼마죠?
한 8만원, 9만원? 비싼 거는 한 12만원 정도 하죠.
그렇죠. 그 정도잖아요. 이 게임은 얼티밋 에디션이 한 3만 8천원? 3만 얼마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비싸네요.
싸죠. 정말 싸잖아. 다른 게임들이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얼티밋 에디션을 잘 안 사거든요.
이거 보면 양심은 또 있어.
그러니까. 싸잖아.
이거 풀프라이스 받았으면.
이건 최고의 장점이지. 그래서 이건 사야 돼. 라고 해서 샀다가 게임 플레이하고 10분 만에 환불했어. 멀티 한번 딱 들어가 보고 아 이거 환불이다. 배틀패스 있어도 절대 안 쓸 것 같아. 배틀패스 그 레벨 크기까지 절대로 못 올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로 환불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에피소드만 따로 샀어요. 근데 에피소드가 이게 게임패스로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안 되지? 그냥 게임패스로 출시 안 하기로 했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 사버렸거든요. 사고 나서 보니까 게임패스로 풀리더라고요, 나중에. 어쨌든, 근데, 뭐, 가격이 싸잖아. 한 에피소드당 서너 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단돈 12,400원. 와, 이런 게임 본 적 있어요? 정말 싸지 않나요?
그 게임 중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과, 아제트니 네. 한의원 밑에 있는 밀면을 먹는 것과,
네.
어떤 거죠?
어느 게 만족도?
당연히 밀면이지. 야, 밀면 두 그릇, 아니, 두 그릇은 안 되는 거야. 한 그릇.
한 그릇 타고 거기 만두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한 그릇 타고 살이 먹을 수 있어.
야, 밀면 꽃배기에 이거 만두 하나까지 먹을 수 있는 가게인데, 12,400원인데 내가 왜 이걸 샀을까, 씨. 아, 진짜. 아, 자, 어쨌든, 이 판매 방식은 되게 좋잖아. 에피소드 두 개를 따로따로. 에피소드도 한꺼번에 사야 되는 것도 아니야. 나 왜 샀지? 자, 어쨌든, 에피소드를 한꺼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에피소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쪼개서 살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판매 방식 아닌가요? 네. 저는 콜옵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게임의 최대 장점은 이 판매 방식. 저렴한 얼티밋 에디션의 가격. 이게 거의 최고의 장점이다. 장점 없는 게임 아니에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있는 게임이에요.
네. 이번 주 그런 점아입니다. 크로스파이어 X입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혹평한 게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국산 게임이고 어찌 됐건 국내 퍼블리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산 게임이고 국내 IP고 최초로 시도하는 콘솔용 FPS 국산 게임이고 해서 기대감이 막 게다가 레메디야. 막 여기까지 차 있었거든요, 기대감이.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할 만하다니까.
아, 너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돈 주고 사면 아까운데 게임 패스 무료로 하면 할 만해. 이거 너 눈높이를 좀 낮추라니까. 너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래. 이거 자꾸 콜옵이나 뭐 모든 오페 이런 거 비교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고.
한의원 아제트 밑에 한의원 밑에 밀면치랑 비교하자.
뭐지? 그 360때 나왔던 거 바이너리 도메인이라든지 그런 게임들 있었어. 그런 게임하고 비교하면 돼. 그런 게임이 아까 얘기했잖아. 더 서지 같은 게임들. 그런 게임하고 비교하면 이 게임 꽤 할 만합니다. 더 서지는 3인칭이었나? 잠깐만. 어쨌든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 너무 아니, 높아.
레메디도 너무 높아. 그렇고. 레메디가 솔직히 트리플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A급 게임 만들던 애들이고 스마일 게이트도 돈이 막 넘쳐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더 서지급 게임을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서지 무시합니까? 아니, 우리 더서지가 어디가 어때서?
하프라이프 2하고 비교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아니, 그래픽은 하프라이프 2보다 이게 훨씬 낫죠. 하프라이프 2하고 비교하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재미는 좀 떨어지지만, 그 그래픽은 하프라이프 2보다도.
어, 난 비등비등 할 것 같은데?
아니야, 하프라이프 2보다 나. 하프라이프, 잠깐, 블랙메사보다는. 아, 어쨌든,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게임패스 무료잖아요. 게임패스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러니까.
둠3?
둠3보다는.
둠3 이미지가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아, 둠3도 재밌겠어.
어? 둠3보.
저는 둠3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둠3... 기준으로 하면.
보다는 그래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둠3보다 당연히 그래픽 좋지. 에이. 좋아요, 좋아요.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둠3 할 때의 둠3하고 지금 이 유해하고 비교해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나보고 너 3시간 동안 둠3 할래? 아니면 이거 할래? 하면 한 5분쯤 고민하다가 이거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되고. 아, 둠3 재밌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걸로 사, 둠 모음집 해가지고 따로 사가지고 했었는데, 그 둠 64도 재밌었는데? 둠 64가 더 재밌었던, 아니. 그, 이거는 무료니까, 그리고 한글화도 다 돼 있고, 그래픽은 이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지는 마세요. 사지는 말고요. 게임 패스 무료로만 플레이 하세요. 플레이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혹평을 하고 나니까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 상태로 카탈리스트를 먼저 플레이 하는 거예요.
전수 기사님이.
네.
안식일의 급하기 vs 일하기.
그 일하기라는 게 저 게임하기를 말하는 거죠.
아니, 환자들 막 몰아치는 거야. 그것도 막 박근혜 추종자들 막 몰아치는 일하기.
아, 고민된다. 아, 그거 할 때 좀 고민 좀 해.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씨, 그 중에는 아 그냥 박근혜 추종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좀 가는데 박근혜 추종자만 안 오면은 일하기가 낫고. 박근혜 추정자 오면은 급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자, 너무 아쉬운 게임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잘 나오기를 바랬던 게임이고, 잘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게임이라서, 더더욱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그런데 말입니다. 크로스파이어 X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나눠도 될 뻔했습니다. 자, 겜덕부상 제279화 콜업이 되고 싶었지만 콜업이 되어버린 크로스파이어 X편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겜덕부상 제279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좀 더 재밌고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롤더피상 저기 스프링리그 썸머리그가 됐던 스프링리그 그거 제아동원님 홍보 좀 하시죠.
스프링리그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요. 그게 자기 티어를 가라로 쓴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있더라고. 가라로 쓰면 안 되지.
2콘데 1코로 쓰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맞아.
있고.
다 2코로 써야지. 아,
그거는 왜? 저희가 벌칙으로 다 플러스 1코를 해버릴 거니까 스크린샷 다 떠났습니다.
아, 지금 그거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참여하고 그 광홍보라라고 지금.
그치.
참여하세요.
야, 네. 야, 밴드에도 올리고 좀 해야지. 자.
공지에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스프링 시즌 참가할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들 참가 많이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빠빠용.
빠이빠용.